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혼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10월 11일 경기 북로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문준혁 강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밤에 주님께서 주의 말씀 역대기를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또 우리 귀한 주의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한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한 말씀을 듣고 하나의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기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가장 깨끗한 성경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역대기는 신자들이 잘 손이 가지 않고 또 자주 읽지도 않는 성경들 중에 하나인데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역대기 내용 대부분이 사무엘 상하와 또 열왕기 상하 이 두 책의 내용들을 대부분 반복하고 있고 또 중첩되는 기사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의 흥미가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자가 이 역대기라는 큰 책을 놓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에는 단순히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을 반복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들에서 기록하지 않았던 사건들까지도 혹은 기록했던 것이라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대기를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함께 읽어야만이 우리가 그 역사,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를 동전의 단면만 보지 않고 동전의 양면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런 본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왕정의 역사, 그것도 초기인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6절에서는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단어는 부탁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부탁하다는 사실 우리말처럼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정중한 표현이 아니라 명령하다입니다. 우리말은 전혀 다른 표현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고 사실상 엄숙하고 정말 근엄한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떠나기 직전에 아들인 자기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런 구절들에서 수없이 등장한 전적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다윗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위에서 어떤 역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문맥 위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갑자기 왜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가 이 부분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윗문맥은 역대상 21장의 내용입니다. 21장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했고 그 충동으로 인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백성의 많은 수효를 보고 그 수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칼을 뺄 만한 남자가 몇 명이며 군대를 조직하면 몇 명이나 될까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방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대는 아직 이방인의 족속들이 많이 남아있었고 전쟁이라는 그 정복 과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결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노년에 블레셋과 같은 이방 세력의 침략도 여전히 있고 아직 자신이 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탄의 충동을 받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될 만한 20세 이상의 칼을 뺄 만한 담대한 그런 남자들을 계수한 것이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그 벌로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돌리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7만 명이고 또 여호와의 천사, 그 병을 내리는 천사가 예루살렘 성마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때 손을 거두라라고 천사에게 명하십니다. 하지만 천사는 멸하는 일만 그쳤을 뿐 칼을 이미 든 채로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서 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고 백성을 계수하게 한 그 죄를 지은 자는 나이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이 백성들에게는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이 여호와께서는 당시 다윗이 예루살렘의 원 주민을 이제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었는데요. 그 원 주민이었던 자들이 바로 여부스 족속입니다. 예루살렘의 원 족속이었던 여부스 족속 중에 한 사람인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타작마당에서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그렇게 하고 그제서야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다윗은 이 장소가 정말 귀중하고 의미 깊은 의미심장한 장소이구나라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챕니다. 그래서 모세 시절에 지었던 여호와의 성막과 또 번제단이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 지역의 산당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 이 장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를 받으시는 여호와의 성전이 될 만한 곳인데 그 기물들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감히 천사 앞으로 가서 엿주지를 못합니다. 그 칼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과 그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감히 여쭙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유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다윗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장소가 장차 여호와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때부터 대대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22장 2절에서 5절 말씀은 다윗이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서 돌을 다듬고 철을 준비하고 무게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놋과 무수히 많은 백향목을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인 시돈과 두로 지방에서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가면은 다음과 같이 다윗이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여기에서 다윗이 이미 자기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자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일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전과 또 왕권에 대한 언약을 맺으셨을 때 다윗에게 한 아들이 나와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상 더 이전 문맥인 17장에 나옵니다. 또한 이것은 사무엘 하 7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이죠. 흔히 우리가 다윗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어리고 미숙한 자기 아들 솔로몬과 극히 웅장하고 또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할 여호와의 성전을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비를 시킵니다. 여기서 어리다라는 표현은 원래 히브리어와 우리말이 동일한 의미는 맞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미숙하다라는 표현은 많이 다른 의미입니다. 이 미숙하다는 표현은 원래 원뜻이 연약하다 혹은 부드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읽을 때는 이 작은 아이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만한 그 기술이나 능력이 미숙하다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듯 우리나라에서 고사리 손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손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나 그런 부드러운 손, 부드러운 어린아이 그런 아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솔로몬을 위해서 자신의 때에 미리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그 뒤에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라고 말을 마칩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을 뒤로 하고 시간이 흘러 노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다윗과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나서 장성한 것으로 보이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부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이제 다윗은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 상태로부터 많이 자라났기 때문에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명령합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이제는 너는 자랐으니 명령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은 그래서 다음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윗이 피를 힘이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본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다윗의 성전 건축 부적절 사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무엘 하 7장과 또 역대상 17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자신께서 내가 언제 광야 때부터 집에 거하였느냐, 언제 사람에게 집을 지어달라 했느냐, 어느 지파에게 내가 백향목 궁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지은 곳에 거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유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에 오히려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인 성전은 훗날 다윗의 한 아들이 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에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만드는 자인 메시아를 통해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등장하지 않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고 또 크게 전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만 등장합니다. 완전히 상충되고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죠. 하지만 우리는 역대상 17장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이 두 가지 이유가 서로 완벽하게 호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역대상 1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이 아직 대적들의 위협과 또 반역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다윗에게서 날 한 아들의 시대에는 모든 대적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되고 나라와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의 때는 아직 그 과업, 대적과 원수를 쳐서 피 흘려야 될 과업이 남아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의 시대인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역대상 17장과 사무엘하 7장에서 여호와께서 피 흘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계시다 하더라도 견고하지 않은 다윗의 때가 아니라 견고하게 될 다윗의 아들의 때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씀은 동일하게 여기 나온 것처럼 피 흘리고 전쟁하는 시기에는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9절은 다윗에게서 한 아들이 날 것이며 그가 온순한 사람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온순한 사람, 그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온순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이 너무 이제 오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 온순한 사람이라서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온순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성품이 유하고 참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순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는 히브리어에는 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그래서 솔로몬은 안식의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고 젠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안식의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히브리어 단어 안식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발음을 조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머누하입니다. 머누하가 히브리어로 안식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발음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는 향후 이어지는 내용에서 밝혀집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6장에서 방주를 지었던 우리가 익히 아는 노아라는 이름의 어근과 똑같습니다. 노아는 히브리어로 발음이 노아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모누아흐 이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안식이란 개념을 지니고 있는 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이 창세기 5장에서 자기 아들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후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 노아가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이름을 평강, 안식을 뜻하는 그 안식을 뜻하는 노아흐로 지은 것이죠.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안식을 되찾고 힘들게 노동하는 존재가 된 인간을 위로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안식의 사람이라 불리는 오늘 본문의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 여호와의 안식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역대상 22장에 등장한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기록된 그 십계명의 내용에서 이제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문맥에서 여호와께서 제7일에 쉬셨음이라라는 말에서 사용됩니다. 거기서도 이 쉬다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쉬셨다라는 단어는 거기서 누아흐라고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식 머누아흐, 노아, 노아흐, 그리고 쉬셨다, 노아흐 다 똑같은 어근을 지닌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타이틀인 이 안식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노아 때 약속하셨던 창조 마시셨을 때의 안식 그리고 죄악에서 구속받은 뒤의 안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새 창조의 안식과 죄악으로부터 선으로의 안식을 주는 그 특별한 사람이 바로 안식의 사람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구절의 하반부는 이어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의미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샬롬 그 평강을 뜻하는 단어인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름이 주어진 이유로 솔로몬의 생전에 여호와께서 평강과 또 안일함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평강은 당연히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일함이 무엇이냐입니다. 안일함은 우리 말로만 봤을 때는 뭔가 나태하고 좀 평안해 보이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서 벌러덩 누워도 될 법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든 단어인데 사실 여기서 사용된 원래 단어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이 단어는 위협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조용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요하고 정말 아무런 무슨 전쟁의 포화 소리나 싸우는 쟁쟁한 소리 그런 것이 없는 조용한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안일함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단어가 이 안일함인 단어 안일함 즉 조용함이라는 단어가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구원을 받은 뒤에 20년간 혹은 40년간 몇 년간 혹은 그 사사가 죽기까지 평온했다라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사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아 이것이 단순히 나태한 게으름과 같은 것이 아니라 대적들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아서 내가 방해를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조용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평강, 즉 여호와와의 관계가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고 또 근심과 걱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평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전쟁과 대적의 위협이 나의 고요한 단잠을 방해하지 못하는 조용함을 함께 가져오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이 왜 계속 강조되냐면 성전이 바로 여호와께서 안식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하에 가면은 6장 41절에서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드리는 이 말씀이 평안한 처소라는 말이 나왔죠. 성전을 이끌어서 평안한 처소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 번역에서도 역시 이것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원래 이 평안한 처소라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은 안식할 곳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안식할 곳으로 들어가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안식을 뜻하는 단어 머누하와 동일한 어근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성전은 평강 또 조용함 그런 시대에 속한 것이고 안식의 처소이기 때문에 대적의 위협이 있어도 안 되고 왕이도 경고해야 하며 여호와께서 안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성전은 피 흘림과 전쟁의 사람인 다윗이 아니라 안식의 사람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음 구절에 10절 말씀 보면은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는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부여하셨던 그 장면을 담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에서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이름이 여디디아 곧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불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별칭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공관 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직후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공관 복음 중 하나인 마태복음 3장 17절은 예수님의 세례 직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는 10절 하반부를 통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의 입을 통해 전해집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또 여호와의 아들인 그 사람, 안식의 사람인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말이고 그의 왕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위에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은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솔로몬이 형통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무엇보다 율법을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13절 마지막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입니다. 이 표현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직접 해주었던 표현입니다. 신명기 31장 23절을 보면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사후에 여호와께서도 직접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솔로몬 이 두 사람 모두 이 말씀을 듣기 직전에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너의 마음이 용감해라 너의 마음이 위축되지 마라 수그러들지 마라 이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세상 가운데서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여호수아와 솔로몬 스스로를 형통하게 만들고 그들이 맡은 책무를 형통하게 만드는 일은 세상적인 힘의 원리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그 강하고 그 담대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이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놋과 철, 제목, 돌을 준비하였다고 쭉 나열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더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정확히 말하면은 솔로몬 네가 그것들 위해 더 추가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피 흘림과 전쟁이 가득했던 다윗의 환난 중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준비한 많은 재료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그것에 더할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너무나 차고 넘치고 풍부한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 넘치는 준비를 공짜로 받아 누리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힘있게 건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장인들이 있고 재료가 무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6절에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어리고 연약했던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은 그가 자라날 동안에 그 어리고 부드럽고 연약한 고사리 손을 지닌 솔로몬이 자라날 동안에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피 흘림과 전쟁의 사람이 마련한 이 모든 유익들 위에 서서 안식의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을 마친 뒤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들에게 사면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평온함과 그 평온함을 주셨기 때문인데 이 평온함 역시 정확히 번역하면 똑같이 안식이란 말입니다. 너희에게 사면으로부터 안식을 주셨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의 주민들, 그 이방 종속들은 피 흘림과 전쟁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손에 넘겨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도와서 그 공사를 하기에 최적합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19절, 마지막 말씀인 19절에서 가면은 다윗은 방백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구하고 언약궤와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말에는 성전이라고 번역된 여호와의 성소를 지으라라고 명합니다. 그 여호와의 성소 안으로 언약궤를 들여서 여호와의 임재가 그 안에 있게 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에서 나타난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피 흘림과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안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조는 율법이 정죄와 죽음을 일으키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서 화평과 생명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다윗이 그러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수 없지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을 마치 우리가 역사 시간을 공부하면 흔히 아는 조선의 태조와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태조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가족과 측근까지도 모두 다 죽이고 이후에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될 세종대왕에게 모든 악업은 내가 지고 갈 테니 부디 너는 성군이 되어라 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 우리 잘 아는 용의 눈물 같은 그런 드라마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다윗이 더러운 일은 다 도맡아서 했으니 너는 깨끗한 물을 만져라, 너는 성군이 되라 이런 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다윗의 역사, 곧 이 피 흘림과 전쟁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도 아니었고 그 반대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세상을 상징하는 이방 세력을 진멸하는 그 일이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죄악을 멸하시는 것을 미워하실 리가 없습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말처럼 다윗이 수행한 이 정복전쟁, 이 피 흘림의 역사도 결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선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역사는 솔로몬에 의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견고해집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다윗이 처리하지 못했던 악인들이었던 아도니아, 반역을 일으켰던 다윗의 죽을랑말랑하던 그 시기에 다윗을 반역했던 아도니아, 그리고 요압 장군, 또 시므이 같은 악인들을 다윗이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이을 솔로몬에게 맡긴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악인들을 심판하여 죽인 뒤에 왕위가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열왕기에서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45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는 견고히 설 것이다 하면서 시므이를 죽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안식의 사람이 다윗의 피 흘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피 흘림이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것까지 내가 견고하게 하고 완성시킨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생전에 속은 포악하고 거만했지만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 친밀한 태도를 보였던 요압 장군, 그리고 자신을 저주했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살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아부했던 시므이를 죽이라고 한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다윗은 율법 조문을 따라서 피 흘리고 전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 조문이 말하는 구약의 한계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심령의 그 상태까지 아직은 완전하게 드러내서 그 사람을 그 심령을 품은 것 자체로 심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교활하고 숨기고 악의가 가득 찬 사람들을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의 과업을 충만하게 하고 견고하게 만들 내 아들 솔로몬, 여호와께서 세우신 메시아, 너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의 사람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 내용을 다룬 열왕기상 2장 45절에서는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의 왕위를 견고하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만들었다라고 솔로몬이 말하지 않고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둘을 구약의 모든 말씀을 내가 충만하게 성취시키러 온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에서 나타나는 그 표면적인 법 이면에 있는 율법의 진의, 곧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간음을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맹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인자하게 웃어주시죠. 예수님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나 구약에서 무섭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우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을 원래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역할은 원수들을 피 흘려 멸하고 전쟁을 완수하는 것이었고 이와 같이 율법의 역할은 정죄와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역할은 피 흘림과 전쟁을 충만하게 완성시키는 그 안식과 평안으로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이와 같이 복음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율법 완수로 인해서 그리고 또 부활로 인해서 화평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할 동안 성전 건축을 충실하게 준비합니다. 또 솔로몬이 장성하니까 이제 그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안식하실 성전을 짓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마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리고 연약한 구약 시기 동안에 그를 교육하는 초등교사 혹은 후견인 청지기가 된 것과 비슷합니다. 율법의 시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구약 때 아직 옛 언약의 시대였던 그 율법의 역할은 구약 때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맡아서 훈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이 훈육교사 혹은 초등교사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로마 시대 당시에 그 귀족이나 평민들이 특히 귀족들이 자기 자녀를 노예에게 맡겨서 그 노예가 훈육하도록 시킨 그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노예는 단순히 노예가 아니라 그 귀공자, 도련님이나 그런 여자 주인을, 어린 주인을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바르게 말하는 법, 바르게 행동하는 법, 바르게 먹고 마시는 예절,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역할 역시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구약 시간 동안 아직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리고 그리스도가 오시자 하나님 백성은 성전인 자기 몸을 부활체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는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교회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자 또 안식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의 몸이 또한 참 성전인 자기 몸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솔로몬과 그의 신하들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다윗의 명령대로 성전 안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모든 기구들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몸인 그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에 여호와 자신이신 성령을 모시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서 새 창조의 안식을 누립니다. 또한 죄와 또 세상과 사망과 마귀라는 원수들로부터 구속함의 안식도 함께 누립니다. 새 창조의 안식, 그러니까 그 죄가 없는 새 질서의 새 창조의 안식, 그리고 새 구속의 안식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피를 흘리게 하며 전쟁합니다. 우리가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은 그것이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요구와 정죄를 자기 몸으로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안식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아직 들어갈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들어갔다고 말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안식에 정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안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안식 없는 세상에서 안식을 살아갈 때 겪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처럼 스스로의 힘이나 물질들, 또 어떤 고상하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대안과 가치관들, 그런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처럼, 이 세상에서만 나의 거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설령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방해와 유혹과 핍박을 행하는 자라면 기꺼이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그 죄성을 부인하는, 옛사람을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또 안식의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멍에와 짐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피 흘림과 전쟁을 솔로몬이 완성시켜서 대적들을 복종시키고 또 여호와께서 안식하실 성전을 만들었듯이 율법의 정죄와 죽임을 그리스도께서는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십니다. 구약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약이 예언한 것이 나아고 그 구약을 성취하고 갱신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역사로 원수였던 마귀와 죄와 세상과 사망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십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후반부에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두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원수의 복종, 발 아래 두는 그 복종이 단연 그 비단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그 승리의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 몸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영생을 허락하시고 거룩함과 죄로부터 자유로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의의 종이 되는 자유한 사람으로 안식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안식을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그 열매를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며 또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후에 안식의 법을 마련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그리고 솔로몬으로 그림자로 나타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과 성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안식에 벌써부터 믿음으로 참여하고 또 장차 주실 그 안식에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심에, 그것을 기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 세상은 우리의 삶에 거쳐갈 그 터전으로 남아있고 아직 주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세상은 안식을 모르는 세상이기에 우리가 안식할 때 이상하다 하고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를 주님의 능력과
긍휼히 여기심과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정죄와 피 흘림을 그 전쟁을 자기 몸에 완성하시고 우리에게는 안식과 평화와 화평을 선물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안식을 미워하고 종로를 타는 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날마다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의지와 또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끌어 주시길 구합니다. 오늘 밤 모두에게 주님의 안식이 있기를 구하옵나이다.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